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우거하라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살에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구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성경이 왜 이렇게 적혀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동네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외지 사람을 얕잡아보고 뭔가 뺏을 것은 뺏어보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러한 집단 속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자기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필시 들리는 소문에 이쁜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남자를 죽이고 그 여자는 자기 것을 삼는 그러한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들어왔습니다. 이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살고 자기도 사는 어떤 방책이 없을까? 북미 중에 부부 기간이 아니라 남매 기간으로 이렇게 위장하면 둘 다 사는 하나의 묘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부터 당신은 아내가 아니라 나의 위동생이라 이렇게 우리가 행세합시다. 그렇게 해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고 과연 애굽이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는데 짐작한 대로 이 사례의 미모에 여러 사람이 군침을 흘렸던 모양입니다. 특히 왕에게 좋은 걸 상달해서 점수를 딸리는 왕의 그 관심대들이 이 사례라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이것은 왕을 주면 왕이 되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부부지간이요? 물어봤겠지요. 아닙니다. 제 누이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러면 누이동생은 드리고 오빠는 임금이 특별히 배우해서 16절에 보니까 아주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약대라는 것은 낙타죠. 많은 선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자도 살고 남자도 살고 이게 외지에 위험스러운 외지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이 거룩한 성경에다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뒷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인간 아브라함에서 나올 한계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이나 그 안에 사례나 최종적인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버틸 수 있느냐. 인간의 모든 행동과 인간의 모든 사고는 마지막 그 종착적 끝에 가면 결국 뭐로 이렇게 정결 마무리되느냐 하면 이렇게 했더니만 다 살았잖아. 봐라,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 그래, 사는 것이 이게 죄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지. 뭐가 더 문제인데? 무조건 내가 살아있으면 됐잖아. 이유를 묻지 말라. 사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살고 버티는 게 이게 인간들의 최종 가심사고 최종 목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복의 권위잖아요. 복의 권위니까 13절에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가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 복의 권위 추구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복의 권위잖아요. 누군이 나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 중심에 이 아브라함이 서 있으니까, 나가 서 있으니까. 하여튼 나는 당신보다는 귀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당신 하나 없어져도 나는 없어지면 안 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나는 살다. 그대가 뭐 누구의 아내가 되든 어떻게 그래서 뭐 팔려나가든 목숨을 잃든 그게 지금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시급한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의 중심에 있는 나, 이 아브라함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말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는 그걸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한테 적용을 합니다. 큐티카라는 게 보면 적용이 있잖아요. 큐티 적용을 딱 해요. 적용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부터 가져온 것이 내한테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올라끓이면서 어떻게 이걸 내 간직하면서 하나님 보셔줘서 제가 하나님 주신 이것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처럼 버텨내고 살아남겠습니다. 자기 숙제로 이제 가져옵니다. 자기 숙제로. 하나님 보셔줘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가상치 않습니까? 개견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이 모습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저를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종료합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제가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중단되고 도중에 소멸됩니다. 그럼 마귀만 좋아할 겁니다. 나 사람은 어떻게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살려줘야 됩니다. 왜? 난 주의 종이니까. 이게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주로 목사들이 이 대목을 많이 써먹어요. 목사들이 이런 프로 이런 방금 제가 한 문장들을 목사들이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평소에 일반 교인들이 집에 가서 기도할 때나 교회에서 가만히 기도할 때도 똑같은 목사가 강단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계시고 지사겠지만 여러분보다 이 목사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은연 중에 강요하는 그 버릇을 목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도 집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교인들도 만약에 그저 명절이나 이런데 큰일이 있을 때 온 식구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제 누이 동생은 아직도 불신자입니다. 이번에 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고 아무 탈이 없어야 나중에 명절날 모여가지고 내 누이 동생 보고 명자야 봐라 이 오빠 봐라 예수 믿고 잘 됐잖아 봐라 니는 저래 가지고 완전 망했잖아 봐라 주여 이런 할 말을 있을 게 아닙니까? 저 누이 동생 망해도 이 오빠만큼은 잘 되게 해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야. 이게 목사가 이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장로 집사 고사보다 목사가 우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가정이 어렵다 돈 없다 목사가 얼굴 가지고 되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목사가 오는 것처럼 이걸 그대로 그 행세를 그대로 일반교회 집에 다른 분들한테 섞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게 얼마나 식은 없는 짓인가. 이런 식은 없는 짓이 진리처럼 통하고 있는 세계가 오늘 이 교회 세계입니다.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 이해하면 정말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똥꼬집이에요. 참 일방적으로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것 같이 말씀해놓고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면 사례를 하나님이 특별히 보완하는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를 하나님이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거예요. 분명히 13절에서 아브라함은 오해하기를 여자를 니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보존해야 돼. 내가 안전해야 돼. 너는 나의 희생자야. 희생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셔요. 아브라함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제가 알아서 처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서 처신한다는 거 알아서 한다는 게 결국 인간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한 것도 안 된다고 하죠. 그 총동원한 게 뭐냐? 네 죽고 나 살다 해. 이 여자야 네 죽고 네 우회전에 가서 내가 생겨 중상가 해. 여러분 요즘 만약에 커플에게 요즘 신혼 그 커플이나 부부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영감입니다. 영감이에요. 여자야 당신 위험하니까 둘 중에 하나 살아야 되니까 당신은 어떻게 되면 모르겠는데 나는 가야 돼. 그러면 당신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도 당신은 그래 뭐 거기 기분 안 나쁘단 말이지. 뭐 하겠노? 뭐 이래 상할 수밖에 있지. 돌아와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하나님 뜻이 모아이다. 어? 우리 그쯤 못 하고 내가 못한 뜻인데 그 산 뜻이 니도 아다시피 내가 복을 거는 아이가. 그러니까 우선 너희 지금 인생이 망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뒷받치는 게 그게 지금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복의 고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너만이 잘 돼야 돼. 이렇게 아주 가슴께 보는 내가 더 중요하지. 네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좀 참아봐. 예? 내 낮에 짠짠짠짠 짠하게가 꽃발처럼 해가 그리 구해갈게. 다시 내가 어? 다시 너희가 해가지고 네 다시 내 불로 댈게. 참 그래 사례 있잖아도 이런 머시마를 나타나고 생각하고 결혼해. 이게 한번 행세가 한번 끝나면 오직 좋습니다. 이런 행세가 나한테 또 나올지 누가 장담합니까? 이런 행세가. 아니 편할 때야 여보 당신이죠. 자기죠. 그런데 위급할 때 당신 먼저 뭐 이래 돼야 될 텐데 위급할 때 싹 눈이 착 닫고 내부터 먼저 일어나오니까 이런 남자를 뭐 믿고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런 남자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전 인류에 반을 차지하는 모든 남자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사실을 성경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리따움은 뭡니까? 아리따움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아내가 아름답다는 그 의미밖에 없지. 나의 아내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을 내가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아름다움도 내가 위태할 때는 아름다움도 차버릴 수 있는 아름다움보다 당신의 아름다움보다 내가 더 중요한 자기 위주의 이 잘못된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한 해석 이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아내 보고 누이 동생을 속이고 그래서 임금한테 아름다움이 그게 수특게 돼서 임금한테 그 첩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난지처럼 거기서 완전히 사기치고 있는 그 스토리, 그 시나리오까지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시나리오 딱 맞아요. 예, 그 딱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는 방법을 간섭을 안 해요. 막아버려요. 막아버립니다. 로마서 1장에는 말씀처럼.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기도를 왜 합니까? 제 이야기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 마음대로 하세요. 아,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받으리고 이건 뜻이 아니니까 이건 잘라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잘라버려도 그 잘라버린 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 들어봐 이게 신앙이 아니고 이게 세상적이더라. 이걸 내 이런 기도를 안 해야지. 아, 주여 내가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요건 나쁜 기도 기복신앙이 안 합니다. 하고 잘라버려도 그게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물러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내 자식도 중요하지 않고 내 아내 중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게 기도합니다. 보셨으면 하지만 농담도 말하니까 이거 내가 괜히 그냥 한번 해보는 김이래. 그냥 정답을 대보는 김이래. 말이 그렇단 말이 아니고 정답이 이러니까 그냥 해보는 김이래.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수가. 그래 기도할 때는 마음대로 하시고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기도를 고르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돼지 새끼 나 일곱 마리 낳고 기도하는데 어떤 때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집사님이 돼지 새끼 많이 나와 기도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가서 하세요, 왜? 아니, 그 기복신앙이 돼지 새끼. 아니, 돼지 새끼 일곱만이 그거 기복신앙이고. 내 아들 국가 민족을 더 크게 내가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 기복신앙 아닌 게 어딨어요? 기복신앙 아닌 게 어딨습니까? 사람 움직이면 전부 다 자기 위존돼요. 돼지 새끼 나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싶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은 옳다는 뜻에서 타락한 게 아니고 네 속내를 드러내라 이 말, 기도를 통해서. 예? 순수하게 기도를 하는 것은 고르고 그게 안 고르고 그게 아니라 저 지금 제 심정은 제 하는 이깁니다. 그만 정답이 뭔지도 알고 성경이 뭔지도 알지만 지금 답답한데 왜 합니까? 이거 그냥 내 터는 게 기도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시비 거는 것은 기도했으니까 내 나라 이거는 깡패적인 도둑놈이죠. 그거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제 속마음이 이런데 주의 뜻은 또 따로 있을 게 아닌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자기가 알아서 뭐 챙긴다고 나중에 제대로 안 챙겨주면 또 항해 하나님 제대로 기도했는데 와 챙기면 얘가 또 다 또 항해할 또 대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편하게 신앙생활 이제 끌끄는 게 없이 하고 싶으면 편하게 하시되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다 뭐 사랑했다 어떤 사람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지금 속마음이 이런 거예요. 답답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처지 가보세요. 뒷부분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침하고 난 뒤에 그 동침이라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갑자기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릴 줄 그런 시나리오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랐어요. 제가 이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시나리오를 누가 압니까? 또 알면 하나님 그걸 또 비켜놔요. 하, 하나님 참 뭐 얄밉게 이미 예측을 비켜간다니까 예측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행세대로 그대로 하나님 마치 끌려가 줍니다. 그래 오직 네 수법이다. 예, 수법. 그래 아내 어떻게 보내고 너는 살고 예 그래 해줄게 해줘요. 네, 다 됐지. 네 할 거 다 했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너는 이제 아내 살고 네 사고 했지. 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누가 뒤덮치는가? 하나님이 뒤통을 치지만 누가 하냐? 바로 왕이 아브라함 불러냅니다. 거기에 호통하는 거지.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와있어요. 세 번씩 물어요. 어찌하여 세 번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바로 왕이 아브라함한테 따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게 했느냐? 그래서 네가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들어가라. 근데 이렇게 바로 왕이 이렇게 순순히 이렇게 순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7절에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연구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재앙이 뭐냐? 이 재앙의 뜻이 뭐, 그, 하나의 악질 또는 피부병과 여러 가지 있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연구로, 아니, 하나님이 지키는 그 여자의 연구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되면, 부신 가정에서는 그걸 하나의 재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재수 없는 위로 간주해가지고, 빨리 그 헌정을 치워버리는 쪽으로 부신자가 나오고, 신자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뭘 봅니까? 정황을 다 봐요. 내가 취했던 일과, 그 취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일을 엉망진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양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벌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자끼리는 벌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이걸 깨닫게 하는 모든 작용으로 하나님은 지금 신자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사전에 거룩한 채, 착한 채, 선한 채, 그렇게 지가 알아서 하도록 안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이나, 부신자, 신자나, 인간 사람이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도없이 못 사는 것도 이 세상 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하잖아, 불신자는. 그래, 나도 그래요. 예. 쭉 나부는데, 결과가 달라요. 불신자는, 아이, 재수 없어, 예수. 에이,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재수 없다. 내 교회 다니면 재수 없다. 빨리 이거 어떻게, 뭐, 구사든지 해가지고, 이 흔적을 치워버려야지. 아이, 재수 없네. 치우는 쪽이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나의 재수 없는 재앙으로 여기고 치우는 쪽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내가 했던 것, 그걸 기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 내가 내 스스로 복의 근원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무시했고, 오히려 내 시청을 여겼던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보다 더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오히려 복을 받는, 여자 때문에 내가 사는, 내가 나를 살리는 시기에, 과거 시기라면, 내가 오히려 희생물 여겼던 그 하찮은 여자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찮은 내가 사는 그런 형성과 나라짐을 하나님께서 매사에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매사를.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남자가 이기지 못하는, 남자가 이기지 못하는 악마를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그 어떤 자손이 남자 이기지 못하는, 힘이 이기지 못하는 이 악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이기고 천국에 이어주는 겁니다. 정답은 알죠. 여자의 부상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 중심입니까? 힘 모으기 바쁩니까? 내 힘 모으기 바빴기 때문에 힘 안 됐다고 차버리는, 쓰레기같이 차버리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모아놨다가 우리가 내가 시체로 여기고 힘 안 된다고 여기고 무시했던 그 덤불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고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신자에게만 그런 일이, 불신자는요, 재수 없다, 물러가라, 예수 기름으로 이래 되지만, 신자에게만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해서, 늘 실패합시다. 늘 실패한 자가 지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늘 실패한 자가 사마, 거기 전거 투기, 그게 아니고, 늘 실패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내 계획했던 것, 그 계획들 안 들어준 데서 오는 실패, 내 계획에 차질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여하심, 그 관여하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복,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반대로 생각해도 됩니까? 반대로 생각해도 되죠. 여러분, 제가 기도했더니만 이만큼 힘이 좋아졌고, 기도했더니만 제가 이만큼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우리 이만큼 돈 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돼버리면 그러면 돈 없어서 헌금 못해서 왜 할까요? 그걸 성공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계속 성공돼 그 더 큰 성공, 더 큰 성공을 지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가 자기를 구원하는 식이죠. 자기가 실패자가 되고 구원자가 따로 있다는 식이 아니라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난 내 잘난 덕분에 내가 구원받아 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제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경쟁하면 안 돼요. 기도 경쟁은 없어야 돼요. 전도 경쟁 없어야 돼요. 헌금 경쟁은 경제 경쟁 없어야 됩니다. 성경 마약이 그럼 경쟁 없어야 돼요. 왜? 내보다 성경 절대 있고 내보다 헌금 마약 못하고 내 전도 못하면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가 그걸 통해서 역사한다면 구세주가 인간적인 방식, 내가 잘난마다 살아가는 이 교만한 거, 오만함, 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한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했습니까? 끝으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무덤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청년과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대요 라고 고소했던 마을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마을사람은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고 귀신 들린 청년은 비정상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누가 누구와 합세했습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있고자 했습니까? 마을사람이었습니까? 제정신이 마을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언제 알아요? 그 많은 귀신을 돼지대 속에 받아가지고 물속에 받들니까 마을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여, 예여, 당신 참 대단한 능력자네. 그래요. 좀 봅시다. 와요. 나와줘서. 아이, 대단한 능력자라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라니. 나와줘서.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당신하고 합지 못했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여 저와 함께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의 신앙이 모세가 뭐 완벽한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돌락하는 그 요구조건인 것. 마태복음 8장에서 귀신들 기도하는 예수님 보고 좀 나가줘서 좀 떠나줘서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아, 예수 안디 죄 씻어주고 아 능력 행하고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래. 그런데 재수 없대. 좀 예수님 좀 나중에 만나세요. 나중에 아무리 성경을 보고 신약에 해박해도 근본 마음속에 자기 성공에 대한 집념과 집착이 들어있으면 예수님이 그렇죠요. 장애자요. 장애물로요. 필요하지만 자신 이용할 뿐이지 평소에 예수님은 늘 이렇게 긁어친다니까요. 귀찮다니까요. 만나기 싫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말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좀 떨어져서 합시다. 귀찮아 죽겠습니다. 훌륭한데 내 뭐 훌륭하지도 알고 내 알아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당신은 내한테 부럽습니다. 이거 참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실패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이 있거든요.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예 우리 행동합시다. 그리고 나는 결국 내 행동한 걸로 통해서 결국 돌아온 것은 나는 내 힘으로 군밭 없는 난 실패자야. 하지만 주님의 간여하심으로 내가 지금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어. 오히려 그것을 우리 하는 기쁜 소식으로 자기 인생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한테 남을 꺾고 이기는 재미로 그 쾌감으로 살아가는 본땐 우리의 성품,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우리가 시시하고 무시했고 치워버렸던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호받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고 실패자인 것처럼 실패자로서 할 때는 주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능 실패자로서 주님의 은혜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